1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다시 한번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충성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듣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사반으로 충성한 자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의 충성이 더욱 위대하다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됩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이라면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충성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충성됨을 들어 설명을 했다는 것은 그 모세의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 히브리서 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라고 하신 이 구절은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2장 7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는 말씀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민수기 12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을 하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 대꾸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꾸했다는 말도 없지만은 그들이 말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는 지금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죠.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미리암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최후께 15장 20절에 나와 있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권위를 주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했죠. 미리암과 아론과 대화를 할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암과 이 아론을 대하는 것과 모세를 대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그 차이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너와 모세들은 너희들과 모세는 나를 아는 차원이 달라.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은밀한 내용을 밝히 알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내용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차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들 종이라 하지 않아.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내 친구라 불러주고 그렇게 내가 여기겠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여 줌이라. 밝히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의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로 여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종의 차원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일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 말은 아들의 위치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은 그 차원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는 종의 차원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자로 하나님은 취급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결정적으로 두둔을 하십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 충성됨이 여기 원어에 보면 뭐냐면 아만, 아멘이죠.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됩니다. 왜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두고 충성되다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신 유일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충성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9장 8절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됨을 변명하시고 두둔하셨어요. 얼마나 이 모세의 충성됨이 진정이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자들에게 모세와 같아라 라는 샘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네가 정말 충성된 자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두고 왜 충성되다고 하신 근거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이것이 충성된 마음에서 비롯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육신의 욕심에 구스 여자를 그것도 아내로 삼았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징계했을 겁니다. 구스 여자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아닙니다만은 함의 자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냐? 만약에 그 이방인들에게 너의 남자 아들을 주면은 그 여자들이 그 우상을 믿었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의 아들 또 너의 가족이 흔들릴까 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신 내용이 됩니다. 그거 누가 전해줬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 거기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모세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욕정 때문에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당장 징계와 바로 그 분노를 하나님이 내리셨을 거예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분명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였는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 내용과 그 비밀을 밝히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독자죠,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불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니 그 이삭을 바쳐? 순간에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에 내가 이거 잘못 들은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뭐 잘못 들었다거나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듣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순종을 했습니다. 특히 모리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갈 때까지 자그마치 3일 길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입니다. 뭐 번제를 바쳐도 불을 붙일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이 또 이 장작을 메고 그리고 간 거예요. 가고 있는 가운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모든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뭐 번제 드린다면서요? 그래. 근데 그러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자기의 신앙을 다 하나님이 또 받은 신앙 제일 먼저 이삭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약속의 후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그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갈등과 또 내지는 그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은 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딴 대답 안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면 정말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숨 푹 쉬었을 거야. 야, 그냥 한숨 푹 쉬고 가보자. 입 다물고 가보자. 입 다물고 가보자. 그 정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 순간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물어봤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믿으니까 그런 답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삭을 앞장세워서 모리아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충성된 자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나와 있죠. 또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모순 가운데서도 구수 여자의 일에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온유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세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온유함, 두 번째는 충성됨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다 나와요. 12장에. 12장 3절에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 다음에 12장 7절에 충성됨이라고 두 단어로 모세의 신앙을 하나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 원래는 뜻이 뭐냐? 가난한, 고통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굴복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굴복을 하려니 자기 아무리 종이라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종이 주인에게 굴복을 해야 되니 자기 마음을 꺾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 어때요? 이 모세가 최고였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모든 일에 말씀이 내려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세같이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겼더라, 위였더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바로 쳐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무리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을 구해내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릴 정도면은 얼마나 때려야 죽겠습니까? 한 방 맞고 죽어요? 네? 손에 온통 피가 떠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는 손뼈가 부러질 정도로 쳐야 죽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요, 그 순간은 악이 가득 찬 순간이라고 합니다. 악이 가득 차야 죽일 수 있대. 하여튼 모세는요, 온유하고는 절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인 내용이 들통이 났죠.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 보고 찾아가서 말리고, 너희들 동족끼리 왜 그러냐? 말렸다가 그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야, 너 네 저번에 애굽 사람 쳐듯이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뭐 법관이야? 그 말에 놀래가지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그 내용을 알고 바로 왕이 이 또 그 모세를 시기했던 그 자들이 모세의 생명을 찾아내려고 쉽게 하면 지명수배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40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의 연단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도망갔을 때 모세가 그걸 자기의 무슨 뭐 연단 과정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할 자로 자기를 삼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내가 구원자로 비록 지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자기네들을 인도할 사람이라 깨닫기를 원했다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이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 위해서 내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지금 미디안 도망가서 이 이방인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자 밑에서 내가 지금 양치는 지금 이 목자 이거를 하고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고 있는 거야? 마음 가운데 갈등 없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성경 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저 우리가 수없이 들은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세의 입장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이란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러도 안 되고 이제 잠시 후면 다시 불러주시겠지 뭐 하겠지 뭐 별별 생각 다 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았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실망에 실망에 실망에다가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리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죄송한 말은 독하죠. 그거 꺾일 때까지 40년을 또 기다리고 계시고 40년을 버텼어. 이 모세도 일을 갈면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뜻을 두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제일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완전히 빼기까지 4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꽤 하나님이 마침내 40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떨기나무 안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내용을 밝히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이제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인도할 자로 너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에게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같으면 보내주소서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관데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놔라 그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뭔데? 아니,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사명 주시고 하라 했는데 거기 앞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가서 또 얘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저거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지금 저한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풀어줘라, 그에게 저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제가 갈 자도 안 되고요, 간다고 해도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말재간이 없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두 군데 다 해야 돼요. 아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동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 광야 가기 이전부터 모세는 애굽의 모든 정치 이런 시스템 다 알고 말과 행동 또 말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의 말을 따르게 돼 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이상 자기의 내용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될 인도자로서 갖춰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성취할 자로서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 앞에서 다 순종하고 그 내용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얘기하셨죠. 우리가 성경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이는 모세 10번, 100번, 1000번도 시험하고 천천만번 이상 욕하고 원망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모세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온유함을 갖지, 모세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걸 온유함을 갖고 있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순간 처리하는 거야. 어떻게 처리할까요? 때려 죽이는 거야. 너 말 안 들어? 가. 너 또 말 안 들어? 너 지난번에 죽었는데도 너 그거 보고도 대들어? 또 죽이는 거야. 온유하지 않아 봐요. 아마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운 군대보다 모세가 죽이고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 절대 온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 충성되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충성되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뭐가 어떻게 모세가 충성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과 모세, 여호수아가 종으로 갔지만 그 모든 말씀을 받을 때는 모세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근데 뭐 누가 들은 사람이 없죠. 근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내용,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식양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랐는지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든 지은 내용대로 제대로 졌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데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그대로.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쏙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죠.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40년 광야 저기 뭐야 점탕, 40일 점탕하고 와서도 원망 불평한 적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시며 뭐 양쪽 내용이 있지만 여튼 모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다 쓸어버려. 이제 더 이상 데리고 나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저 같으면 맞습니다. 아멘. 쓸어버리세요.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씀 그렇게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말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는 거 보세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나이스 초이스. 그랬을 거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굳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념책에 내 이름 기록된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 노하지 마시고 그 노를 풀어주세요. 자기의 영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수없이 설교했죠. 수없이 얘기 듣고 제가 이 내용을 놓고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야, 수없이 비방하고 찌르고 원망 불평하고 저 같은 놈이 뭘 우리를 인도한다고 수없이 얘기 들었는데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놓고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는 거 아는데 그 영생을 놓고 나 영생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과연 이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패역한 자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야 될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베푸신 거 저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린 분이 모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흡족한 거야. 야, 네가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못 알아주지만 네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삶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모세의 그 모든 삶은 그저 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그는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였고 예수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지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충성되고 온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관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다고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역량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입니다. 충성, 충성.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우리가 원하는 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표준 문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주 하나님의 뜻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전체를 알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묘한 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충성됨을 보시기를 원하고 나의 온유함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음성에, 그 보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연회에 참석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브하는 줄 아세요? 종같이? 아니야. 그때는 우리 앉아라. 그리고 주인이 서브해. 수고했다. 지금까지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모든 식탁의 초대함에 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순종과 충성함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맡은 직분과 직책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충성됨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위에서 내려주신 은혜와 지혜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듣고 행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